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압축해가지고 걸어온 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장에서는 두령들을 세운 일,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일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1장에서 말해줬고요.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광야 38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만났던 나라들에 대해서 나왔었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거기에 있던 두 아모리 왕국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2장 후반부와 3장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모세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규례와 법도는 모세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들으라 했을 때그 들으라는 단지 청각작용으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 귀로 잘 들어 그런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들은 대로 행해라 그런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했을 때는 이미 그 들음이 행함을 전제하고 있다, 순종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1절에서 듣게 됩니다. 듣는 것은 뭐냐? 듣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말잘 듣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쟤는 참 말을 잘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단지 귀로 잘 듣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가 듣기만 잘한다고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얘가 말을 참잘 듣는구나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서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도와주거라. 첫째가 예 하고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샜습니다. 일하러 가기 싫어서 샜어요. 근데 둘째는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실 때 아니요 저는 일하기 싫은데요 하고 똑같이 큰 첫째랑 같이 나갔는데 첫째가 다른 길로 빠질 때 둘째는 포도원으로 가서 자기의 그 잘못된 말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들은 사람이에요? 둘째가 들은 사람이죠. 둘째가 진짜 말을 잘 들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명기에 듣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동반하는 들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것은 곧 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행위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말씀을 쇼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고 찾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열심만큼이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일,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그 들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음이 그 사람의 머리만 커지게 했고 또 자만심만 교만만 있게 했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들음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들은 대로 그리고 들린 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런데 그 규례와 법도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원한다고 뭘 덧붙이거나 안 그러고 자기가 싫어한다고 뭘 빼버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의 태도라는 거, 가감하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를 들으시는, 있는 그대로를 듣고 행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뭔가를 덧대고 또 뭔가를 빼버리는 거, 그것을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몸에 좋은 약들은 흔히 쓴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들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폭로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본문들,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본문들, 그래서 계속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는 본문들, 이거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 본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대면하기 싫은 인간의 죄악, 인간의 부패함, 더러움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나오고 인간의 죄악된 성품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됩니다.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이 그 적나라하게 그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문은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은혜되는 말씀, 약속이 있는 말씀 그 부분을 읽고 싶지 내 죄를 폭로하고 내 실상을 진짜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고 또 부담이 되니까 거기를 건너뛰어서 자꾸 도망갑니다. 사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말씀 앞에 자꾸 머물러 있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대면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마사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신저는 메시지를 마사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날것처럼 그냥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몸뚱아리를 새들이 먹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강단이 있어서나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 해석 그대로를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취하고 싫은 부분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감 없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감 없이 그렇게 말씀에 덧대거나 붙이거나 빼버리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역행하고 있구나.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를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내 모나고 또 나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이라는 정으로 깎아내고 또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폭로하고 드러낼 때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감없이 그리고 버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덧붙이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꼭 쓰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물론 그런 노력도 했지만 그런 노력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두는데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말씀을 오염시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보탬이나 빼낸 말씀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인간이 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사람이 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말 걸어왔던 사탄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은 다 먹어라, 풍성히 먹어라, 다 누려라. 그런데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전체를 다 허락하시고 그 중에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걸 바꿔가지고 다 먹지 말라 그러더니 그렇게 부정적인 억양으로 뉘앙스로 물어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그걸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 사탄의 거짓 앞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인생들이 살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1절 2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전체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살고 싶으면 잘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지켜라. 1절 중반부에 보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나오죠. 살 것이요, 산다. 근데 여기서 산다는 말은 그저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다는 말은 잘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의미 있게 산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산다는 말은 보람 있게 산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또 산다는 말은 복되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살고 싶거든 지켜라 하셨는데 그 살고 싶거든 살려면은 그냥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복되게 살려면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말은 이것은 늘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들은요, 보통 때 여러분 언어 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통 때 평상시 하는 말, 부자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부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잘 산다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신가요? 부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뱉는 말이, 아, 저 사람은 잘 살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못 살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철저하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잘 산다, 못 산다의 구별이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그 구별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못 사는 것이라고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잘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돈이 적어도 그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혹은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순종의 길을 떠나면 그것이 못 사는 길이고 그것이 또 죽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 또 의미 있게 사는 것, 보람 있게 사는 것, 그거는 다른 인생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잘 살아라, 잘 사는 길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길이라 하면서, 그런데 안 좋은 예를 3절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멸망받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바알부올의 일인데, 그것은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 두 아모리 왕국, 저 남쪽에 있었던 헤스본왕 시온을 점령하고 북쪽에 있었던 바산왕 옥을 점령하고 그 땅을 평정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진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 바알부올의 일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출애굽한 지 제40년째 되어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바알부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일, 아직도 어제의 기억처럼 생생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웅장하게 진친 것을 보고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하게 돼가지고, 그 발락이 저 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술사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바꿔버리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발람은 떠나는데, 발람이 떠나면서 모압왕 발락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한 가지 계책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미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 바알부올 우상을 섬길 때그 미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꼬시면 아마 그들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미인계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에 가르쳐주고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쁜 여자들이 그 모압의 예쁜 여자들이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그뭐 족장이고 밑에 뭐 부하들이고 할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바알보호를 섬기는 자리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그날에 그 족장들의 목을 다 달고요. 그 다음에 2만 4천 명이 한날에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 바알보울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쪽에 붙어버린 겁니다. 말씀과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모압 평지에 진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곳에 있었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고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게 바알보울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처참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모세가 지금 설명하면서 너희 진짜 살고 싶거든.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3절에서 바알보울의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알보울의 이야기는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거기 모압 평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기억하기 싫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족이, 내 옆에 살던 이웃이 그 일로 많이 죽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다 들추어내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숨쉬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너희가 네 발로 걸어다니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알에게 가고 우상에게 가는 순간, 너희는 없는 삶이고 죽은 삶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 아픈 과거, 과거라 그래봤자 불과 수주 아니면 몇 개월 전의 일을 지금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그리고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말씀에 철저히 붙어 있고 순종해라.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보다는 바알에게 붙어서 죽었고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 붙어 있던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짓 가랭이라도 꽉 붙들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말씀에 붙어 있는 거, 그것이 사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알보울에게 붙었던 백성의 수령들과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상에 붙었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또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꽉 달라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에 붙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남아서 모세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붙어 있고 떨어지지 말고 순종하고 그래서 사는 길, 잘 사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나도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매 맺자 열매 맺자 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손을 들고 열매 맺자 열매 맺자 외쳐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꽉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원줄기로부터 그리고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오는 양분과 수분과 또 햇빛을 받고,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열매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열매를 맺는 싸움이 아니고 붙어있는 싸움.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것인지, 내가 말씀에 붙어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붙어있을 것인지의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결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나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보면요,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때로는 시기심이 발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결국은 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다 세상의 것들이고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이고 붙어있음으로 맺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 붙어있기로 다짐하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마지막으로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은 그냥 그 땅을 차지하고 그냥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저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연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생각하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원파식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식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다, 내 구원 그 천국 가는 티켓은 영원토록 보장된다, 그러면서 죄를 막 그 밥 먹듯이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구원파식 믿음이고 그 구원파는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단체입니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걸로 인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해왔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들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음으로 해서 구원파식으로 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이 손가락질하고 마치 우리가 버리운 소금처럼 발에 밟히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우고 신뢰도는 저 밑으로 추락해 있고 이제 젊은이들은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되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저기 저주받을 자리, 멸망받을 자리에서부터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내가 어떻게 살라고 구원하셨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한국의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비단 이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명기를 선포하고 있는 당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 아닙니다. 땅을 얻는 것은 시작하는 것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선물로 얻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들이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길,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까, 그 고민과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행하라는 말을 통해서 살려면 행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쪽 자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 나라를 보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세상 나라들이 큰 나라라고 이스라엘을 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교훈 하나를 얻는데, 어떤 나라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큰 나라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서 그 제국, 일어났던 제국들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나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국들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그 나라, 아주 작은 나라,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큰것 좋아하고요, 강한 것 좋아하고요, 높은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가 말해주는, 그래서 크고 강해지고 이왕이면 잘 사는 것을 원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에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큰 나라요, 큰 개인이요, 큰 공동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